우리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예, 5자 빠졌네 5장 7절로 11절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이 짧은 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이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아멘. 다시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신 은혜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맞으면서 사순절에 관계된 설교도 했고 또 연합예배도 있었고 또 부활절길 보내고 이후에 이제 다시 야고보서 5장 한 장 남았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한번 나눴고 7절부터 11절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 5장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뭔 얘기했냐면 부자들에 대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6절에. 그래서 반면 부자들이 대우에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미 부자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뭐를 물질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거나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유물주의자라 말하고 있죠. 그래서 1절의 6절의 말씀은 야고보는 잘못된 물질주의자들의 물질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메시지에서 세 가지를 발견하는데 물질을 얻는 방법이나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물질의 활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던 겁니다. 이 물질을 취하는 데부터 그들이 정한 것이 아닌 악의 방법으로 물질을 취했고 또 물질의 탐욕을 가지고서 물질을 쌓는 데에만 힘을 기울였고 그 물질을 악하게 사용해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모으는가, 왜 이 물질을 모으는가 그 이유가 바로 되지 못하면 그 방법이 잘못된 것이면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 사전의 말씀에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사전의 말씀에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 길렸다. 품꾼에게 주어야 할 싹을 주지 않고 그 품싹을 착취해서 자기 배를 채운 것. 그래서 이 부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6절도 말하죠. 부자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했다. 또 죽였도다. 너희는 그들에 대항하지 아니했다. 당연히 받아야 할 품삯을 위해 일꾼들이 법정에 호소했지만 법관들은 이미 부자에게 매수되어서 부자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 6절에 그 사회적 배경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물질을 모르는 데 있어서 과연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서 흠이 없는가. 부자들이 거기 2절 3절에 보니까 말세에 물질을 쌓았는데 물질을 모으는 것 자체도 죄악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책망을 들은 것은 물질을 재물을 올바르게 쓸 줄 모르고 탐심으로 그것을 쌓는 것만 재미를 느끼고 말세에 재물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은 배고 그런 유물론주의, 만몬주의의 상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결국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책망하죠. 그래서 부자가 책망받은 이유가 뭐냐? 4절에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었을 뿐 아니라 미래의 자신의 안녕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부를 축적한 것, 그래서 말세 재물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은 재물을 가지고서 자신들을 위해서 사치하고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저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말합니다. 낭비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들을 낭비하는 것도 죄악임을 일러줍니다. 하나님께 주신 물질은 농도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쓸 것이 따로 있어요. 마구 자신을 위해서 남용하고 악용하는 것, 제 것 아닌 것 가지고서 제 것인 것처럼 여기고 제 마음대로 쓰는 것이다. 죄악임을 일러줍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는 자들의 잘못된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런 물질관 속에서 우리는 재물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재물에 대한 그런 청지기적 자세가 무엇인가, 이때 이 청지기 물질관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잠시 가지고 누리지만 언젠가는 다 놓고 갈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청지기적인 물질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시선입니다. 물질에 시선을 두지 말고 물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복을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계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런 종말 의식 갖고 물질 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지기적인 물질관의 자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게 시작해요. 이 부자들의 죄악을 지적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들으라는 명령조와는 달리 대체적으로 사랑의 어투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서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악의로 찬 부자들, 또 거기를 당하는 그들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미 심판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인내하라 일러주고 있어요. 어떤 글에는 인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믿음을 수호하고 평화를 보존하고 사랑을 간직하고 겸손을 가르친다. 인내는 육신을 지배하고 영을 강건케 하며 기질을 순화시키고 분노를 억누르며 질투를 소멸시키고 자만을 억제한다. 인내는 혀를 제어하고 손을 통제하며 유혹을 견디며 박해를 참아내고 순교를 성취한다. 인내는 여자를 아름답게 하고 남자는 가치 있게 한다. 소년 시절의 인내는 사랑을 받고, 청년 시절의 인내는 칭찬을 받으며, 노년의 인내는 존경을 받는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인내는 아름다운 것이다. 아멘 합시다. 좋은 말 같아요. 꼭 바울이 아니더라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야고보서 다룰 때 1장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야 할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도 오래 참음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다들 말세다, 말세를 사랑한다 그러지만 이 사회적 특징이 있다면 바로 조급함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몸달아하고 덩달아하는 것. 참으라, 오늘 본문에도 길이 참으라 말하지만 참 실천하기가 어려운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어떻게 참아야 하는지, 그것이 아니라 왜 참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7절 말씀 보니까 왜 그렇게 참아야 되는가? 첫 번째, 주의 강림이 있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길이 참는다는 것은 끝을 볼 때까지 인내하라 그런 의미예요.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강림하심이 있기 때문에 길이 참으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인내는 어디까지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날까지 인내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썬데이 스쿨 하면서 두 끝 말씀드렸죠? 두 끝. 한 끝, 두 끝, 세 끝이 아니라 두 끝. 세상 끝, 땅 끝. 그래서 우리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다. 마음을 굳게 하라. 이 스테릭스타터라는 그런 헬라어 쓰는 건데 굳게 고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굳게 고정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굳게 고정하되 어디에 고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약속의 말씀에 고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주의 강림이 무디게 그때까지만 참으면 된다는 걸까요? 그날을 극적으로 묘사한 그런 성경 구절이 계속 1장 7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니라. 그날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1장에 계시록 21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말합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징조와 사건들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시기라 말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떠한 얘기죠?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더욱 길이 굳건히 해서 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굉장히 조급한 것이 또 현 시대의 특징입니다. 조금 믿다가도 마음에 안 맞아서 못 믿겠다라고 박차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을 내다가도 장애물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신앙 그만은 두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형편에 피고 삶이 윤택해지면 내가 신앙생활 다시 시작했다면서 신앙생활 따분해서 관두겠다는 사람도 말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주의 오심이 가까웠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또 말씀하시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 길을 폐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그래서 우리가 왜 참아야 되냐? 왜 참아야 되냐?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바로 주의 오심이 가까웠다 알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때문에 굳건히 해서 길이 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세상에서 인내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굳건히 길이 참고 그렇게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농부에게 주셨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같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가 있기까지 하나님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언제 주냐면 10월과 11월 달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해요. 팔레스틴 지역에. 그리고 늦은 비는 4월에서 5월간에 오는 추수 직전에 오는 그런 비를 말합니다. 근데 이런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다. 그래서 길이 참아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따라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비는 곡식을 싹을 나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알곡을 맺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성도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성도를 도우십니다. 인내해보세요. 안 해봤다면. 아멘하기 힘들면. 왜? 때를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도 우리가 순간순간 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오시는 그런 은혜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저와 여러분이 인내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고 또 담대히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인내하는 삶 속에서 이렇게 늦은비와 이른비를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인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만져주시고 은혜로 복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참아야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거기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열매를 소망하게 인내하라 알려주고 있어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신 시기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라니. 예.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란다는 얘기죠. 아마 농부처럼 잘 참고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자도 드물 것입니다. 여러분들 씨를 심어놓고 조금 씨가 올라왔어요. 빨리빨리 안 나오니까 도와주겠다고 파고서 조금씩 끌어올렸어요. 인내하지 못하고. 그럼 잘할까요? 죽습니다. 한 달 전에 할로피뇨를 제가 심었어. 얼마나 깊이 심었는지 장대 쿡 찔러갖고 씨 딱 떨어뜨려 딱 묻었는데 이만큼 들어간 것 같아. 안 나와? 결국 들었나 봐, 안 나와. 아마 농부처럼 잘 기다리는 것 배운 자도 드뭅니다. 농부가 성급하면 농사 지을 수 없어요. 그죠? 농부는 봄이 오면 거름을 내고 밭을 갈고 씻을 뿌립니다. 싹이 나면 김매주고 곡식이 자르면 또 그것에 대한 복도 와주고 또 지지를 받쳐주고 그죠? 피도 뽑아주고 거름과 농행을 주고 그렇게 인내하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따라서 햇빛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 농사 짓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젯밤처럼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면 또 곡식과 배가 쓰러졌으면 다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병충해가 생기면 열매를 병들고 그러니까 새가 쪼아 먹지 못하도록 호사비 듣고 예. 또 가뭄에 곡식을 말라버려서 낙심하기도 하지만 동부들은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참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소망하면서 길이 찾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인내란 수동적으로 닥쳐오는 그런 난관을 견디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 난관을 뚫고 거름이나 농약을 주고 쓰러진 곡식을 바로 세워주면서 인내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인내는 열매를 바라는 소망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참고 가만히 견디며 인내가 아니라 그렇게 소망을 근거한 인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인물들이 다 인내를 소유한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알려주고 있는데 그 예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지라 명령했을 때 그 방주가 완성되기까지는 몇 년? 120년. 밥 먹고 눈 뜨면 방주 짓고 들어가서 밥 먹고 자고 눈 뜨면 방주 짓고 그거를 120년. 하나님의 약속의 날을 소망했어요. 아브라함은 소망의 열매인 아들을 25년 동안 물론 내가 하나님을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스마엘을 만들어냈습니다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패턴에 맞춰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를 끌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속에서 인내했고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시험과 핍박 속에서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서 인내하면서 결국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 살았던 위대한 일도 이 소망 중에 인내한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식물학자인 루터 오뱅크는 콩, 오이, 사과, 옥수수, 감자, 복숭아 및 많은 화초를 계량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려 6,000번의 실험을 시도했다는 얘기예요. 6,000번의 실험을 시험해서 성공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굉장한 인내죠. 미국의 유명한 전기 제품 회사 웨스팅하우스 이렇게 왕관처럼 생겼나요? 그 이 조지 웨스팅은 이 열차의 제동 장치인 에어브레이크를 연구할 때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아니 공기로 어떻게 쇳덩어리 기차를 정지시켰냐 저는 어리석은 자가 어딨냐 이렇게 비웃음을 받으면서 그 모욕을 견디면서 인내한 결과 오늘날 많은 제동장치가 버스에도 붙어있죠. 에어브레이크를 사용할 정도로 성공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풀리지 않냐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고 때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열매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고 인내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의 열매를 바라면서 기도로 비료를 주고 충성의 망치로 계속 방주를 지어가고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이르면 우리는 믿음으로 지었던 방주 안에서 은혜의 열매로 가득 치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참으려는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듯이 그렇게 도우셔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그것을 경험되어지고 또 우리 입으로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떻게 참아야 되는가? 자, 구절 말씀 보니까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원망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라 이르고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하다는 것은 신음하다, 탄식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나제테라는 그런 금지를 나타내는 매라는 단어와 연결돼서 탄식을 지속적으로 대라 금지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냥 다른 의미는 싫다하다, 싫어하다, 불평하다, 시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탄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뜻하는 그치란 얘기예요. 자, 원망은 무엇인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싫어하고 상대방을 불평하고 상대방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런 원인에 사라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뭐하지 않죠?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라는 게 뭐냐? 바로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블레임하고 원망을 했다면 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참지 못했기 때문에 확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참지 못할 때 우리가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거기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려줍니다. 이 심판은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받게 될 심판을 의미합니다. 제 예를 드릴게요. 천국이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예화를 통해서 천국이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게 포커스를 두고 우리를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세요. 한 사람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게으를 뿐 아니라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묻습니다.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살았느냐 물으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힘들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해 살았습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하게 사는 사람은 세상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나는 단 한 시도 행복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함께 자기 집에 살던 집도 좁고 돈도 마음껏 써보지 못하고 자식들도 속을 썩이고 남편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는 일마다 이렇군 저렇군 계속 원망과 불평은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거처할 곳을 안내해 줬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자신 앞에 펼쳐진 그러한 광장에 놀라운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주어진 땅은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그런 신천지였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역시 하늘의 아름다운 곳이라며 감탄하지 않고 그리고 벌써부터 소매를 걷어붙이고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집과 정원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착착착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늘나라 뭐 그래 계속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습니다. 계속 투덜대지만 소용이 없자 하는 수 없이 먹을 것을 구하고 잠잘 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집은 이미 오물과 쓰레기고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지붕에는 비가 새고 벽은 금이 갑니다. 그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차라리 세상이 더 좋다 한탄을 거듭합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심판하면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난 너희 두 사람에게 똑같은 조건을 줬고 그리고 내가 지켜보았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 조건으로 천국을 건설했고 또 한 사람은 그 조건을 갖고서도 지옥을 만들어낸다. 이게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께 따져듭니다. 천국은 무의도시하는 곳이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한마디 일침을 줬습니다. 천국을 오해하지 말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땅의 논리가 아니고 애초 천국의 논리다. 천국의 논리로 살면 그 사람은 지옥에서도 천국을 건설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거저주어도 지옥으로 만들어버린다. 너는 그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결코 천국의 땅을 내가 조금도 내어줄 수 없다. 네가 만든 지옥으로 가거라. 기억하세요.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원망과 불평은 누구로부터 와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힘들더라도 우리의 열매의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럽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나 말합니다. 문 밖에 서 계신다는 뭐요? 심각하게 생각이 보다 심판이 빨리 온다는 얘기예요. 곧 결론이 내려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좀 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고 곧 끝날 것입니다.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도록 두는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예수께서 문 밖에 서 계셨고 임박한 재림의 날에 성도가 참지 못하고 상대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할 뿐 아니라 심판 때에 뭐라는 얘기요? 책망을 받게 된다 말합니다. 우리는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맺힌 것을 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지 못해 서로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그런 행위는 사라져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열매의 소망을 바라면서 인내하는 습관을 만들어내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우리의 모습을 잘 나타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 책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내용을 기록했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뭐로 가득 차죠?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온후예요. 같이 따라다녀요. 불평하면 반드시 원망이 생기고 원망하면 반드시 불평하게 됩니다. 그들이 목마르다, 길이 나쁘다, 보기 먹고 싶다,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보면 이 디베라에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서 먹게 할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불평과 원망의 속성은 어떻게 하죠? 부정적인 것은 파급적인 효과가 커서 막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습니다. 마침내 불평은 습관이 됩니다. 그러나 불평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문제가 커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넓히지 못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회 되시다 다시 얘기할게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지 못하고 마음이 닫혀지고 마음이 열리지 못하면 그것이 열등의식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의 불평은 비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고 그랬죠. 비교하면 비참해지고 교만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자들은 비신자들은 형통은 비교하는 데도 오기도 하고 별로 믿음이 없는 다른 신자들의 잘사랑을 보면서 불평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이 내가 직관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아니 전 세계가 이런 불판과 불만의 바이러스처럼 다 편만해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봐도 불판, 불평의 이 바이러스는 쉬지 않고 역사하죠. 왜?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불평과 원망은 뭘로 바뀌어요? 감사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원하던 것을 거의 이루고 살았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내가 지금 살아온 인생들 내가 되돌아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이루어졌고 더 많이 받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평과 원망은 근시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근시적인 시각.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평과 원망의 병을 치유하려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감사의 주권을 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가장 좋다는 것을 믿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참아야 되는가? 그 열매의 소망을 보고 참을 알려줘. 두 번째, 본을 보면 참을 하는 거예요. 본을. 무슨 본을 보냐? 자,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막 하든지 아니면 핀잔을 주고 깎아내리든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과 성품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영광을 누릴 때 실수하기 쉽고 굴욕이나 억압을 당할 때 실수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경향 중에서 얼마나 잘 침착할 수 있는가, 그걸 통해서 사람의 됨됨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을 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으로 본을 삼으라.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런 선지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지자의 본을 보면서 1차적으로 오래 참아야 할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과 같이 박해를 받았다. 선지자들이 많은 핍박과 박해에 담대히 부딪히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목숨을 빼앗기는 순교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련을 신원해 주시며 또 갚아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시련들을 달게 받는 인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어 살았던 모범적인 그런 선지자들, 그들의 인생을 살되 고난과 오래 참여 가시는 겪은 그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인내하라는 얘기요. 이 말씀은 성들이 참을 수 없는 고난 당할 때 과거에 앞서간 선지자에 당했던 고난을 생각하면서 현재 받는 고난에 위로를 받으라 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모범을 또 제시하고 있는데 두 번째 모범의 인물이 누구예요?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11절이죠? 너희가 누구 인내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라는 분이 바로 인내에 대한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여, 보시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굳이 잘못하지 않았어도 시험받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참으면 그것이 유익이 됨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은 이런 애매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욥은 끈질긴 신앙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어찌나 힘든 고난이었는지 우리는 뭐 상상하지도 못하죠. 오죽 몸에 종기가 나서 그것을 피하려고 깨진 기와들로 박박 긁어요. 피가 나도록. 그래도 양이 안 차는 거야. 그만큼 어려움. 자신이 말합니다. 그 고난이 어찌 힘들었는지 내가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았다. 그런 표현까지 합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것 자체가 저주고 형벌이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결국 유경에서 건져 올리십니다. 욥기 42장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욥이 인내의 결말을 보여주는데 그 욥의 인내의 결말을 42장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이런 이름을 쭉 얘기하면서 아들에게만 주는 기업이 아니라 그 딸들에게도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다 말하면서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4대. 욥이 늙어 나이 있어서 죽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욥의 인내에 대해 모범을 보여주면서 철저하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보상해 주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모범을 보이는 인내를 또 등장한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를 보여주냐면 주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비와 공유를 생각하면서 참회할 이유를 보여주면서 주님의 모범을 또 보여주겠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인내가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들을 다 아시고 고난의 골고다길로 나가셨던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십니다. 주님의 희생적인 자발적인 대속과 인내가 없었다면 오늘날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참고 지치고 있는 참느라고 지쳐있는 모습은 주님이 우리를 가장 측은히 여겨주십니다. 내가 사람과 사건에 떠밀려 필요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은 우리를 가장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며 견고히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이겠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신령한 복들을 주십니다. 연단을 이루어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땅의 것을 찾기보다는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와 긍휼과 온유와 신령한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져서 상급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축복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욥이 얻어졌던 보상처럼 10명의 자녀의 복이 있었고 재물의 복과 명성의 복이 있고 건강의 복이 있었듯이 그런 복을 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참아야 돼요? 주의 강림이 가까웠습니다. 심판자가 문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신 은혜와 늦은 비로 우리를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확실하게 다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바탕이 확립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견고히 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꾸준히 노력하면 마침내 튼튼한 기초의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 결과적으로 좋은 일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 우리가 앞당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인내하며 우리에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인류에 대한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진다면 결코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기다림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기간이야말로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훈련의 기간인 것입니다. 내가 한 번에 듣는 설교를 해서 내가 신앙이 확 바뀐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영적 경험을 통해서 내가 신앙의 거인이 될 수 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비방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우리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훈련이 계속 반복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아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인내의 본을 보인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면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